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국경을 넘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낯선 통관소에 딱 들어섰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화물을 막 능숙하게 스캔하고 유창한 다국어로 절차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15kg짜리 여행 가방을 한 팔로 가뿐히 들어서 컨테이너로 옮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직원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아, 네. 로봇인 거죠?
맞아요. 이게 2050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이번 주 중국하고 베트남 국경인 광시방송관 통관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 현장에 배치된 이 로봇들을 보면 와, 현재 글로벌 기술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고 또 무섭게 실전 단계로 진입했는지를 진짜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핵심 자료가 2026년 7월 3일자로 나온 그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보고서인데요. 이게 방대한 원자재 데이터부터 지정학적 움직임까지 아주 낱낱이 해부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 방대하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쫙 짚어내는 날카로운 코멘터리까지 덧붙여 주신 분이 바로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아, 맞습니다라. 오늘 우리는 김경진 변호사의 이 보고서를 나침반으로 삼을 건데요. 그 국경에선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부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AI 소프트웨어의 진화, 그리고 이 모든 걸 돌리기 위해 필수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까지 하나씩 논리적으로 따라가 볼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거대한 생태계 격전지 한가운데서 무려 800조 원. 와, 진짜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이걸 베팅한 한국의 현재 상황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좀 복잡한 기술 메커니즘이나 거시경제 흐름을 저희가 여러분이 소화하기 쉽게 싹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인 로봇부터 좀 맞춰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통관소의 로봇, 그 우비텍의 워커 S2 모델 말이에요. 이게 통관소 한 곳에만 무려 3,700만 달러, 그러니까 수백억 원대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더라고요. 이건 그냥 박람회 같은 데서 하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는 규모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넘어서죠.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코멘터리에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시범 사업이 아니라 실전이다. 이렇게요.
아, 실전이다?
네. 워커 S2 스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로봇이 52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유도요?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로봇의 관절이 얼마나 다양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뜻하는 건데 52개라는 건 이게 단순히 앞뒤로 걷거나 손을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처럼 아주 복잡한 장애물을 유연하게 피하고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를 직접 여는 정교한 실무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와, 세상에. 게다가 그 광학 스캐너로 컨테이너 아이디를 직접 읽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니까 육체 노동하고 데이터 입력이라는 사무 노동을 동시에 혼자 수행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일석이조인 거죠.
아니, 근데 물리적인 기계가 저렇게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24시간 내내 일하려면 필연적으로 전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하루 종일 쓰면 방전되는데 배터리 용량 한계 때문에 결국 인간이 개입해서 충전 케이블을 꽂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비텍은 그 물리적 한계를 3분 배터리 자동 교체 시스템이라는 걸로 해결해버렸어요.
자동 교체요?
네. 로봇이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스스로 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가서 방전된 배터리를 쏙 빼고 새 배터리로 갈아 끼우는데 딱 3분이 걸려요.
헐, 진짜요? 인간이 안 도와줘도 자기가 알아서요?
네, 알아서 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 엄청난 게 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씩 3교대를 돌리려고 로봇 3대를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네요.
로봇 딱 한 대가 3분 교체 시간만 빼고 24시간 내내 100% 가동률로 일할 수 있으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ROI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효율성이 확실하게 증명되니까 대량 주문이 막 따라오는 거군요. 보고서를 보니까 산업용뿐만 아니라 소비자용 로봇인 그 U월드 U1 모델, 이것도 누적 주문량이 13,361대를 돌파했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죠.
네, 시작가가 약 2,200만 원 선이던데 아니 중형차 한 대 가격으로 사람처럼 감정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전신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에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서 약간 한국의 서비스 로봇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로봇하고 정면으로 맞붙게 될 시점이 진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당겨졌구나. 이런 위기감이 싹 들더라고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이제 시장은 누가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의 단계를 이미 지났어요. 누가 더 싸게 그리고 완벽하게 대량 양산해내느냐에 피 튀기는 싸움으로 넘어간 겁니다.
하, 그러게요. 여기서 눈쩍오락 한동안 깊이 들어가 보죠. 로봇이 현장에서 막 쏟아지는 수많은 변수를 통제하고 아이디 인식하고 다국어로 대화하면서 52개의 관절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려면 이게 단순한 기계장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두뇌가 필요하죠.
네, 그 쇳덩어리 안에 엄청나게 가볍고도 강력한 두뇌, 그러니까 AI가 들어있어야 하죠. 결국 하드웨어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실전 배치될 수 있는 건 그 이면에 있는 AI 소프트웨어의 폭발적인 성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완벽한 연결입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가 뚫어주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기업들 입장에선 치명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죠?
바로 비용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가 이번에 V4 모델을 내놓으면서 피크타임과 오프피크타임을 나누는 API 요금제를 도입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몰리는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요금을 평소보다 두 배 더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건 우버나 카카오택시 같은 호출앱에서 수요 폭발할 때 할증 요금 붙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식인데요. 보통 AI 기업들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기네 모델을 24시간 내내 막 써서 시장 점유율 높이기를 원하지 않나요? 왜 갑자기 사용자 이탈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할증제를 도입한 거죠?
그게 그동안 AI 업계가 벌여온 무한 가격 인하 전쟁에 드디어 한계에 쾅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생성해내는 그 추론 과정에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소모되거든요.
아, 돈이 너무 많이 드는군요.
네. 트래픽이 몰리면 서버가 터지거나 전기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게 되죠. 딥시크의 요금제 도입은 이 컴퓨팅 자원이 더 이상 무한한 공공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희소 자원이 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저렴한 중국산 API를 활용해서 어떤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한국의 스타트업 개발자라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시간대까지 원가 계산에 넣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공장이 전력 피크타임을 피해서 기계를 돌리듯이 AI 기업들도 컴퓨팅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체질을 확 바꾸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연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연산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보고서에 등장한 그 바이트댄스의 영상 생성 AI, 시댄스 2.5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업계가 발칵 뒤집혔죠.
기존의 영상 생성 AI들은 고작 해야 한 3초, 4초짜리 짧은 클립을 만들어서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30초짜리 4K 고해상도 영상을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이어붙이기 없이 그냥 통으로 만들어낸다고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잠재 공간이라는 걸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잠재 공간이요? 좀 어렵네요.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예전 AI들은 텍스트를 그리는 스케치북, 오디오를 그리는 스케치북, 비디오를 그리는 스케치북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인간이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여야 했죠.
아, 각각 따로 놀았군요.
네. 하지만 시댄스 2.5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수학적 공간, 즉 단일한 아주 큰 스케치북 안에서 동시에 처리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최대 50개의 멀티모달 레퍼런스를 한 번에 입력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배경 이미지, 캐릭터 설정, 배경음악까지 50개의 자료를 그냥 한 번에 훅 던져주면 AI가 그걸 하나의 언어로 싹 소화해서 컷 전환이나 템포 변화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30초짜리 완성본을 뚝딱 뽑아낸다는 그런 메커니즘이네요. 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내놓은 QN 3.7 플러스 모델도 이와 같은 멀티모달 에이전트의 완성형에 아주 가깝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모두 이해하고 구글의 제미나이 3.1 프로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거든요.
와, 구글을 이겼다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알리바바가 이 강력한 모델을 오픈소스, 즉 무료로 푸는 걸 포기했습니다. API를 통해서만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비공개 모델로 출시를 해버렸죠.
아, 앞서 말씀하신 그 딥시크의 사례랑 완전히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막대한 연산 비용이 들어가는 최고급 기술력은 이제 철저하게 수익화하겠다, 돈을 벌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하, 이게 상용화됐을 때 파급력을 생각하면 진짜 좀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매일 유튜브나 틱톡에서 소비하는 이 컨텐츠 생태계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의 크리에이터나 영상 제작업계는 이제 혼자서 넷플릭스 퀄리티의 단편 영상을 하루에 막 수십 개씩 쏟아내는 글로벌 경쟁자들하고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창작의 장벽은 허물어지겠지만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국경을 넘나들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 허드웨어 얘기했죠. 그리고 30초짜리 4K 영상을 단 한 번의 연산으로 뽑아내는 고도화된 AI 소프트웨어도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전에서 무리 없이 확확 돌아가려면 결국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역시 인프라죠.
맞습니다. 이 막대한 연산을 물리적으로 처리해줄 압도적인 컴퓨팅 인프라,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공급망에 아주 심각한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7월 1일을 기점으로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글로벌 반도체 20개 회사가 일제히 가격을 확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이 10에서 25%에 달하고요. 특히 전력을 통제하는 전력 반도체 일부 품목은 무려 85%나 폭등했어요.
잠깐, 85%요?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는 건데, 아니 대체 왜 전력 반도체에서 이런 극단적인 병목이 생기는 겁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그게 AI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를 집어삼키는 하마가 되거든요.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이걸 식히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력관리 IC입니다.
아, 전기를 다루는 핵심 부품이군요.
네, AI 서버 수요가 막 폭발하니까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웨이퍼 제조부터 패키징 같은 후공정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자원을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AI의 심장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네요. 그런데 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저는 중국의 그 독자 생존 방식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중요하죠.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장비의 수출을 전면 차단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SMIC가 그보다 한 세대 뒤처진 DUV 장비만으로 기어코 5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메커니즘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멀티패터닝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미국이 아주 정교하고 얇은 초정밀 세필붓, 즉 EUV를 중국에 안 파는 거예요.
네, 붓을 안 줬죠.
그러자 SMIC는 어쩔 수 없이 뭉툭한 페인트 롤러, 그러니까 DUV를 들고 온 겁니다. 자, 뭉툭한 롤러로 아주 세밀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캔버스에 테이프를 막 붙여서 칠하고 싶은 부분만 남겨두고 덧칠하고, 마르면 또 테이프 떼고 다른 곳에 붙여서 또 덧칠하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거죠.
아, 붓이 크니까 다른 곳에 물감이 번지지 않게 가려가면서 여러 번 쪼개서 그린다는 거군요. 와, 진짜 노가다네요.
정확합니다. 이 덧칠하는 과정을 멀티 패터닝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여러 번 공정을 거치다 보면 물감도 엄청나게 낭비되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중간에 실수할 확률도 확 높아지죠.
당연하겠네요.
이걸 반도체 업계용으로는 수율이 낮다고 합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이 몇 개 안 나온다는 뜻이죠. 대만의 TSMC와 비교하면 생산 단가는 40에서 50%나 더 비싸고 수율은 고작 20에서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이잖아요. 가성비가 최악인데 그런데도 중국이 이 짓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고립된 환경이라는 뗍소성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출을 막았으니 중국 내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율이 낮고 비싸더라도 중국 정부가 주는 막대한 보조금하고 또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들의 이른바 애국 소비가 그 비효율을 전부 흡수하면서 사주고 있는 겁니다.
와, 묻지마 구매를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이 SMIC는 계속해서 공정을 돌리면서 기술적 노하우를 꾸역꾸역 축적하고 있는 거고요.
뭉툭한 룰러로 세밀화를 그리는 그 엄청난 비효율을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자본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군요. 게다가 중국은 이번에 그 TC200 AI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같은 강제 규정들을 연이어 시행하면서 이른바 AI 3중 규제 체계까지 완성했더라고요.
네. 그 규제도 아주 무섭죠.
겉으로는 뭐 AI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아주 촘촘한 비관세 장벽을 세워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력 반도체 가격이 85%나 폭등한 건 한국 가전업체들의 원가를 치명적으로 압박할 거고요. 거기다 겹겹이 쌓인 중국의 규제 장벽, 그리고 SMIC의 내수시장 잠식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길을 아주 좁게 만들 겁니다.
답답하네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현상은 좀 다릅니다. 최첨단 메모리인 HBM을 확 쥐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는 이게 엄청난 가격 협상력을 쥐어준다는 그런 양면성도 분명히 존재하죠.
모든 사태를 관통하는 거시적인 지정학적 링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서로의 급소를 노리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김경진 전국회의원의 보고서를 보면 미 국방부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니까 중국 상무부는 즉각 희토류 광업체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버렸어요.
완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네, 그런데 이런 살벌한 핑퐁 게임 속에서 아주 묘한 모순하라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AI 기업 엔스로픽 모델과 관련된 해프닝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팩트 위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지난 6월 중순이었죠. 미국 상무부가 엔스로픽의 페이블 5 모델에 대해서 글로벌 접근을 차단하는 수출 규제를 돌연 발표했습니다.
자국 기업인데요. 왜요?
아마존 연구팀이 이 AI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탈옥기법을 찾아내서 보고를 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는 이게 악용될 경우에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엔스로픽이 서둘러 보안을 강화하고 나서야 약 2주 반 만에 겨우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최고의 AI 기업발을 스스로 묶어버린 거네요. 그런데 바로 그 2주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벌어졌다고요.
네. 페이블5가 멈춰서 있던 바로 그 2주 동안에요. 중국 칭화대 비열 스타트업 지프가 만든 오픈소스 AI 모델 GLM-5.2가 글로벌 개발자들 사이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와,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인 마크 핸드리슨조차 미국의 최상의 프론티어 모델에 필적하는 첫 중국산 AI다라면서 극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미국이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자기들 빗장을 꽉 걸어잠근 사이 오히려 중국산 AI 모델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생태계의 앞마당을 쓱 점령하면서 빈자리를 파고든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재와 규제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점유율을 높여주는 아주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겁니다. 자, 이렇게 양 강대국이 서로 문을 걸어잠그고 각자의 생태계를 막 무섭게 구축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무려 800조 원을 베팅했다고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국 남서부 지역에 총 4개의 신규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물리적 AI 연구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네 개나 짓는군요.
네, 게다가 정부가 조율하는 총투자 규모를 다 합치면 무려 1350조 원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건 베팅이죠.
800조 원에서 1350조 원. 와, 이건 뭐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감조차 오지 않는 거대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아까 저희가 방성강 통관소에 이미 투입된 로봇 이야기 했잖아요. 중국은 그 뭉툭한 롤러로 세밀화를 그리면서까지 지금 당장 반도체를 찍어내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이 800조 원짜리 팹들이 완공되는 목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30년대 중반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10년 뒤죠. 기술 생태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와, 물리적인 10년이 아니라 거의 한 세기가 지나가는 거랑 맞먹는 시간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거 자칫하면요, 10년 뒤에 개통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800조 원 들여서 아주 최신식으로 짓고 있는데 막상 완공되고 짠 하고 보니 주변에 비행기가 날아다녀서 아무도 그 도로를 안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우려가 오늘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 중 가장 뼈아픈 통찰입니다. 보고서는 정확히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돈의 크기는 충분하다. 문제는 속도다.
속도.
네. 한국이 10년 뒤에 최첨단 탭을 완성해서 완벽한 반도체를 막 쏟아낸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그 10년의 공백 동안 중국의 SMIC와 자체 설계한 AI 칩이 그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의 인프라를 이미 다 장악해버리고 자기들만의 표준을 딱 세워버린다면.
아, 그렇게 되면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완공된 한국 공장의 최첨단 메모리를 사줄 거대한 수출 창구 하나가 영원히 좁아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와 거래하면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 속도의 차이는 너무나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경통관소의 로봇부터 시작해서 그 피크타임 요금제를 도입한 AI, 또 뭉툭한 붓으로 억지로 그려내는 중국의 5나노 반도체, 그리고 한국의 800조 원짜리 투자까지 수많은 점들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죠?
이 모든 현상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단 하나의 메커니즘, 즉 룰은 결국 속도전이었네요. 누가 더 완벽한 기술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실전에 투입해서 미래 인프라의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피말리는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들은 그냥 먼 나라의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컴퓨팅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API 가격 정책이 바뀌는 이 현상은 당장 여러분 회사의 비즈니스 원가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죠.
4K 영상을 단숨에 뽑아내는 AI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콘텐츠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거시적인 지정학적 공급망의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커리어와 일상에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토록 서로 문을 굳게 쾅 덜어 잠그고 각자의 규제와 방식으로 생태계를 막 완성해가는 이 세계에서 과연 10년 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과 우리 일상을 돕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는 과연 어느 쪽의 철학과 시스템을 담은 AI로 작동하게 될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 무서운 속도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대담이 여러분이 미래를 기획하는데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언제든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